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그 중심적인 내용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성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캐톨릭이 항상 인간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약화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공로를 쌓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버려서 기독교의 중심성이 이동되어버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려 하여서 구원에 이를 만한 공적을 쌓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옮겨버림으로써 결국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종교로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훈 속에서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했고 그리고 사제에게 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고해성사를 해야 했고 자신의 공로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선행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축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위가 더해질 때에 가톨릭의 구원가는 기독교를 심각하게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의 변질은 단순히 구원관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죄의 용서를 구하기에는 염치가 없기 때문에 더 거룩한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교회를 심각하게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성이 무엇이냐? 개혁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면서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구원에 대한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오래된 잘못을 기억하고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확립한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이런 개혁자들의 유산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기독교 신앙의 중심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성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이고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의 길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의 변두리에 있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중세 교회가 자꾸 인간의 여러 가지 행위를 거기에 덧붙여서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빨리 세상적인 일들에 몰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일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사도 바울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는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 문제를 그가 다루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다른 터를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다른 터를 닦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다른 터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다른 터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하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모든 삶의 수고가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불태워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그리스도 위에서만 신앙을 세워가야지 다른 터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도시의 건물이 세워질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다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가림막을 해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사장 주위를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오랫동안 이 가림막 속에서 이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초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지루하고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도시의 건축에서는 이 기초를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건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초를 팔 때에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건축은 옛날처럼 단층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죠. 아주 높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깊숙이 기둥을 박고 그 위에 흙을 파내고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광경은 고대 세계에서 바울도 항상 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세계, 즉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터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많은 로마식 건축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식 건축물들은 어떻습니까? 큰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세웁니다. 슬라브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로마 세계를 여행하면서 항상 이런 대규모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때에 터를 다지는 것,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고, 그와 같은 건축가들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지체로서 우리가 다 함께 서로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그 건물은 이 기둥이나 지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 수평이 어긋나게 되면 그 건물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초가 가장 중요한데 이 기초는, 이 터는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11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기초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어떤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했느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고린도는 매우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아니면 고린도 여자라는 그런 말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고 음란한 도시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조금 보시면 이 고린도는 이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즉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남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로가 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기에 수많은 상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세계가 이렇게 부유하면 거기에는 항상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었고 그곳에 종사하는 많은 신전 창녀들이 있어서 성적으로 지극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세계의 중요한 도시들은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 떨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수많은 로마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려워 떤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갔으면 그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더 특별히 세속적이고 사람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이것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결코 말의 지혜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참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이방인들, 악하고 음란한 도시 가운데 살았던 이 고린도의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털을 닦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닦아준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성이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이 기독교의 중심성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기독교의 중심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육신의 지혜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성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것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 안에 심겨져 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나의 영혼 안에 내재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견고한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우리는 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두운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견하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사로잡아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고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태로운 것은 한국교회가 자꾸 다른 틀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믿음에 자신의 행위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어떤 체험과 신앙의 경력을 의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식적이고 헛된 생각들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할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기독교의 중심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일인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난 후에도 그들이 많은 것에 유혹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실제 우리 삶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존할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바울에게 속했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터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면서도 위험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히 그들의 공력이 불타버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주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자신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터를 다른 곳에 둔다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삶은 헛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왔는데 이 아볼로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논쟁하면서 아주 유력하게 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박식한 설교와 논증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야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가 여기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과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볼로를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행동들, 그들이 그것으로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라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성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님,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선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관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평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어떻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이 교회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좋은 유익한 것들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1차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도 이미 그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벗어나 있고 또 다른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외적인 것들로 교회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이미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벗어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종교를 개혁할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유리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아름다운 성상을 교회 기둥마다 조각해 놓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미술품 그림들로 신앙적인 것들을 북돋으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개혁자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천년 동안이나 기독교회가 해오면서 가져온 결과가 엄청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건물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고 그림과 화상을 지워버렸고 그리고 음악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는 교회당 안에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높은 강단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눈에 보는 것에 이끌려서 미신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는 교회가 점점 더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던 길들을 거꾸로 되돌아가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수단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에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신앙의 위험성을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터를 닦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자꾸 다른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두지 말아야 할 다른 터는 어떤 설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인도한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에게 매혹되어서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교회들의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설교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깨달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이 설교자가 내가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추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에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예배와 설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뭔가 마음에 흡족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는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자신이 그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로 양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교회의 보편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교회는 다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가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회가 다른 터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처치, 즉 보편적 교회는 기독교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음악이 좋아서 그 교회를 나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듣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사람 냄새만 풍기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바울을 더 자랑할 때에 그것은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틀을 닦지 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경고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바울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들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아볼로가 아무리 매력적인 설교자이고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가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영웅이 되고 우상처럼 작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계속 일어나야 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운 결과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면은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과 그 충만함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어주기 위하여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주목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셔서 우리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실패하지만 다시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